영화 속 인권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인권 이야기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통해 고문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형사법과 혐오범죄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제이콥스 박사는 현대사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고문을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All right-thinking people dislike crime, think that
보통 사람들은 범죄를 혐오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과거에는 죄를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인류는요 고문의 잔인함을 반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국가는 고문으로 받은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또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또 다른 종류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볼 분야는 바로 장애인 인권입니다.
When I saw Helen Keller first, she was 6 years and 8 months old.
여러분께서는 방금 헬렌 켈러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1930년대 미국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성공 사례는 그녀가 살았던 20세기 초반과 중반에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류 역사에서 뿌리가 깊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아동복지혁명의 린다 스피어스 씨는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부대접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장애인들이 부대접을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병자를 악마에 홀린 사람으로 여겼고요. 신체 장애자는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애인들은 학대를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질병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구금되기도 했죠. 장애인들이 동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뭔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받아야 할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20세기에 들어와 장애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월하고 건강한 인종의 지배를 과학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히틀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만이 독일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세라 로렌스 대학의 파와지 게르제 교수는 히틀러가 나치 의사들에게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안락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I would say widespread ignorance.
우리가 1930년대와 40년대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치 독일은 193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시작해서 1940년과 41년에만 정신장애인 7만 명을 안락사시키는 무서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치 독일이 안락사시킨 장애인이 무려 27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이 숫자는 독일 박 점령지 안에서 살해된 장애인은 세지 않은 겁니다. 말이 안락사지 살해된 장애인 대부분은 가스실에서 죽었고요. 또 나치는 더 효율적인 살해 방법을 찾는다면서 장애인을 상자 안에 넣고 그 안에 폭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장애인들이 학살 대상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파와지 게르지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공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생체 실험실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요세프 맹겔레를 비롯해서 많은 교수와 학자, 의사들이 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실험의 주된 대상은 바로 장애인이었습니다. 나치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의 신체를 해부하고 실험해야만 독일에 장애인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살해당한 장애인의 시신은 독일 유수의 대학에 연구용으로 제공됐는데 브레슬라우, 하이델베르크, 본, 쾰른 그리고 베를린 대학 등이 이런 시신을 연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추악한 연구는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6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도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장애인들을 거세하는 일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1927년부터 40년까지 미국에서만 장애인 남녀 3만 명이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지적장애 여성 캐리 버크와 관련된 판결에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단종시술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보한 캐리 버크의 후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기다리거나 그들이 전응함 때문에 굶어 죽도록 놓아두는 대신에 명백하게 부적격자인 이들이 그 종을 계속 잊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전 세계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강제 접종을 유지하려는 원칙은 여성의 나팔관을 잘라내는 데에도 적용 가능하다. 전응하는 3대로 족하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됐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는 장애인일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드디어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인권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할 필요성. 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권리,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부모나 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과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과거의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장애인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아동복지연맹의 린다 스피어스 씨는 이런 상황이 바뀐 것이 1970년대부터라고 설명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무서운 편견과 차별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특히 교육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은 일반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뀐 게 1970년대부터였죠. 1970년대에 장애아동의 부모와 장애인 운동가들이 장애아동들도 비장애아동과 섞여서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같이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도입되는데요. 처음엔 문제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통합교육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교육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많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공공시설과 직장이 이런 분야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린다 스피어스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But I think that the impact on very vulnerable
장애가 있는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곤혹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공공시설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던 많은 장벽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각종 공공장소에서 이 장애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었죠.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많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동료와 나란히 일할 기회를 가진 일반인들은 장애인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것일까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존재하고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속 인권 이야기는 이번 시간부터 장애인 인권을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볼 영화는 바로 2002년에 나온 한국 영화 오아시스입니다.
이번 경리대는 농협 앞입니다. 다음은
영화의 첫 장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홍종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다. 냉소적으로 실실 웃는 얼굴, 훌쩍거리는 코, 끊임없이 떠는 다리, 주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홍종두는 주변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저씨, 담배 하나만 빌려주실래요?
한겨울에 반소매 차림인 종두는 버스 정거장에서 낯선 사내에게 담배를 빌린다.
여기 홍정은 씨 집 아니에요? 에?
성폭행 미수에 폭행, 뺑소니 운전까지. 전과가 화려한 종두는 인간 말종이자 비호감의 결정체다. 이제 막 세 번째 별을 달고 교도소에서 나온 종두가 집을 다시 찾았는데. 하지만 식구들은 종두를 피해 아무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뒤였다.
순식간에 집이 없어진 종두는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서에 잡혀간 뒤 경찰서에서 가족들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냅니다. 마뜩찮아하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종두는 다시 형의 집으로 들어갔고 곧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뇌성마비 장애자 한공주를 만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